스마트폰 쓰시다가 막 갑자기 화면이 멈추거나 잘 쓰던 앱이 계속 튕겨서 꺼져버릴 때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아, 그거 진짜 답답하죠.
그렇죠. 엄청 답답한 마음에 전원 버튼 막 꾹 눌러서 강제 종료를 하거나 그제야 밀려있던 운영체제 업데이트 버튼을 부랴부랴 누르시게 되잖아요.
네, 아주 익숙한 풍경입니다. 그게 기기가 우리에게 뭐랄까 시스템의 한계가 왔다는 아주 명확한 경고 신호를 보내는 거거든요.
아, 경고 신호요?
네, 더 이상 기존의 규칙이나 코딩으로는 그 복잡해진 백그라운드 작업들을 감당할 수 없다는 뜻이니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만약에 그 자꾸만 오류가 나고 멈춰버리는 기기가 당신의 손에 있는 스마트폰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국가, 사회, 그리고 세계라는 거대한 시스템이라면 어떨까요?
스케일이 확 커지는데요.
네. 바쁜 일상 속에서 막 쏟아지는 뉴스들을 보면 세상이 참 정신없이 돌아가잖아요. 그 복잡한 톱니바퀴들이 대체 어떤 맥락으로 맞물려 있는지 단번에 맥락을 잡고 싶어하는 청취자 당신을 위해 오늘 아주 흥미로운 시스템 업데이트 현장으로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해체해볼 자료들은 상당히 다채로우면서도 묵직합니다. 국내외 주요 언론사들의 심층 기사들, 경향신문이나 한겨레, 내일신문, BBC 기사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런 현상들의 이면을 아주 날카롭게 파헤친 겨울방주라는 논평가의 분석노트까지 꼼꼼하게 교차 검증을 해볼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심층탐구의 핵심 미션은 이렇습니다. 구시대의 룰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 국가와 개인 그리고 세계는 과연 어떻게 시스템을 재편하고 있는가? 이 거대한 질문을 세 가지 차원에서 파헤쳐 볼 건데요.
아, 그 전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청취자 당신을 위해 아주 중요한 약속 하나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아, 네. 필수적인 과정이죠.
네. 오늘 다룰 자료에는 한국의 헌법 개정이나 검찰 개혁, 그리고 중동의 민감한 전쟁 상황 같은 약간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쟁점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주 민감한 주제들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좌파나 우파, 그 어떤 특정 진영의 정치적 논리나 이념도 절대 지지하지 않습니다.
네, 절대 지지하지 않죠.
우리의 유일한 역할은 제공된 기사들과 논평가의 시각이 도대체 어떤 근본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그 팩트와 논리구조 자체를 객관적으로 쫙 해체해드리는 겁니다. 판단은 오직 청취자 당신의 몫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우리는 그저 복잡하게 얽힌 시스템의 코드를 읽어드리는 가이드일 뿐이니까요.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국가라는 거대한 기계에서 가장 강력한 룰, 바로 법을 다시 쓰는 한국의 현장입니다.
네.
국가 시스템에서 가장 뼈대가 되는 운영체제라면 단연 헌법이잖아요.
그렇죠. 헌법이 기본이죠.
근데 놀랍게도 한국의 현행 헌법은 무려 39년 동안 단 한 번의 메이저 업데이트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진짜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그 논평가 겨울방주도 자신의 노트에서 아주 직설적으로 지적하고 있어요. 39년 된 헌법의 수명이 완전히 다했다고요.
와, 39년이요?
한번 상상해보시죠. 1980년도 후반에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로 2020년대의 최첨단 인공지능 시대를 통제하려고 하는 셈입니다.
아, 그러니까 윈도우스 95도 아니고 도스 시절 프로그램으로 최신 앱을 돌리려는 거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사회는 변하고 기술은 막 비약적으로 발전했는데 국가를 굴러가게 하는 그 핵심 규칙은 과거에 딱 멈춰 있으니 곳곳에서 충돌과 오류가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그 63 지방선거 동시개헌 국민투표 이걸 공식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총리실과 의논하라고 주문까지 했죠.
기사를 좀 더 살펴보면 이 새로운 업데이트 패치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윤곽이 나오는데요. 뭐 5.18 정신과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지방자치를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네, 중요한 부분들이죠.
근데 제가 가장 주목한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그 최근 한국 사회를 완전히 뒤흔들었던 12.3 사태 있잖아요.
아, 12.3 사태.
네, 그걸 의식해서 개업 요건을 훨씬 엄격하게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아주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2.3 내란 사태야말로 낡은 시스템이 가진 치명적인 버그가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 보여준 완벽한 사례거든요.
아, 치명적인 버그요?
네. 과거 1987년에 헌법을 만들 당시에는 설마 이 민주화된 21세기에 행정부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군대를 동원해서 입법부를 마비시킬 것이라고는 감히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 그러니까 아무도 그런 오류가 날 거라고 생각을 못해서 안전장치를 안 만든 거네요.
그렇죠. 계엄 선포의 구체적인 통제장치라는 방화벽을 촘촘하게 짜놓지 않았던 거죠. 이 시스템의 빈틈을 방치하면 언제든 국가가 다시 마비될 수 있다는 뼈저린 교훈을 이번에 얻은 겁니다.
와, 확 와닿네요.
다만 논평과 겨울방주는 정부의 개헌 검토가 어떻게 흘러갈지 좀 관망하면서도 이 과정이 특정 정치 세력들의 권력 나눠먹기식 그 내각제 개헌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네, 업데이트를 빙자해서 이상한 악성 코드를 심으면 안 된다는 얘기네요. 자, 이렇게 뼈대인 운영체제를 고치는 김에 시스템 내부에서 권한을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던 아주 강력한 앱 하나도 강제로 권한 축소를 당하고 있습니다. 바로 검찰개혁 이야기인데요.
네, 이 부분도 굉장히 뜨거운 이슈죠.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검사의 직무 범위를 오직 법률로만 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시행령을 초안 꼼수 권한 확대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좀 풀어볼까요? 솔직히 법을 전공하지 않은 평범한 청취자 입장에서는 좀 헷갈립니다. 시행령이나 법률이나 다 똑같은 법 아닌가요?
겉보기엔 비슷해 보이죠?
네. 왜 굳이 시행령을 막고 법률로만 묶어두려는 걸까요? 이게 당장 청취자 당신의 삶에, 우리 일상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아, 이 지점이 권력의 속성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 이래요. 법률은 아파트 입주민 전체가 오랜 시간 회의를 거쳐서 투표로 결정한 아파트 관리 규약과 같습니다.
아파트 전체 규약, 네.
바꾸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절차가 엄격하죠. 국회를 통과해야 하니까요.
그렇죠. 입주자 대표 회의 거치고 동의도 받아야 하고요.
네. 반면에 시행령은 관리사무소장이 그 규약의 빈틈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재량껏 엘리베이터 사용 시간을 마음대로 바꿔버리는 공지사항 같은 겁니다.
아, 공지사항. 확 와닿네요. 행정부가 그냥 자체적으로 아주 쉽게 바꿀 수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국회 동의 없이도요.
아, 그러니까 과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국회가 검찰의 수사권을 줄이는 법률을 통과시켰는데 법무부가 그 밑에 있는 시행령의 단어 하나를 교묘하게 해석해서 다시 수사권한을 대폭 늘려버렸던 그 이른바 시행령 꼼수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정확히 그 맥락입니다. 소수의 권력자가 자기 입맛대로 룰을 쉽게 바꿀 수 있다면 그건 예측 불가능한 사회가 되는 거거든요.
무섭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번 김용민 의원의 발표를 보면 검찰이 강제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들을 아예 법률 단위에서 싹 다 삭제해버렸습니다.
아예서 못 박아버렸군요.
네. 전문용어로 특사경 지휘권이나 영장청구 지휘권 같은 것들인데 쉽게 말해서 검찰이 수사의 플레이어로 직접 뛰면서 동시에 기소를 결정한 는 심판 역할까지 하던 그 구조를 완전히 깨버린 겁니다.
아, 심판이 선수로 뛰는 건 좀 반칙이긴 하죠.
네. 수직적이고 비대했던 권한을 쪼개서 검찰을 오직 기소만을 전담하는 본연의 위치로 뭐랄까 다시 돌려놓겠다는 강력한 입법부의 의지인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겨울방주 논평가의 시각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더라고요.
아, 네. 아주 파격적인 주장이었죠.
이런 독소 조항을 삭제한 건 시작일 뿐이고 궁극적으로는 아예 검사라는 용어 자체를 법전에서 폐지해야 완전한 개혁이 끝난다고 주장하더라고요.
상당히 급진적이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와 시민들의 절박함을 대변하는 시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까지 완벽히 가야 한다는 거죠.
결국 국가의 룰이 명확해지고 공권력이 투명하게 통제될 때 평범한 시민인 당신이 길거리를 걷고 일상을 영위하는 동안 어긋나게 자위적인 공권력의 표적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국가라는 시스템이 평범한 시민들을 위해 예측 가능성을 회복하는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국가가 법이라는 소프트웨어를 대대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다면 이제 시선을 우리 자신에게 돌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의 차원으로 넘어오는군요.
네, 솔직히 국회에서 법을 어떻게 바꾸던 당장 내일 아침에 출근해야 하는 우리 개인들에게 더 피부에 와닿는 공포는 따로 있잖아요.
뭐 직장이나 밥그릇 문제겠죠.
바로 그거죠. 인공지능, 거대한 기술적 충격인 AI입니다. 이 AI 앞에서 우리 개인은 자신의 생존 스킬을 어떻게 업데이트해야 할까요? 제가 일본의 교육 시스템에 대한 내일신문 기사를 봤는데 저 정말 혼란스럽더라고요.
어떤 점이 그렇게 혼란스러우셨나요?
아니, AI 시대에 대비한다고 해서 무슨 엄청난 최첨단 코딩 스쿨이 생겼나 했더니 일본이 1961년에 만든 옛날 기술학교 시스템에 전폭적으로 기대고 있다고요. 이게 진짜 말이 되나요?
겉보기엔 굉장한 모순처럼 보이죠. 아주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일본의 고등전문학교, 줄여서 고전이라 불리는 이 교육기관이 최근 산업계에 엄청난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원래 1960년대 일본이 고도경제 성장할 때 기계나 화학, 뭐 전기 분야 실무 기술자 키워내려고 만든 일종의 공장형 학교 맞죠?
네, 맞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들어가서 5년간 본과를 다니고 원하면 2년 더 전문 과정을 밟는 구조예요. 현재 일본 전국 국립 51개교를 포함해서 58개 학교가 있고 무려 5만 6천 명이 재학 중입니다.
아니,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아시아권 사회에서 그것도 중학교만 갓 졸업한 15살짜리 아이들이 남들 다 가는 4년제 일반 대학을 포기하고 기술학교에 간다고요?
놀랍게도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솔직히 요즘 같은 초경쟁 사회에서 명문대 타이틀 없이 직업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나요? 더군다나 지금은 챗GPT 같은 AI가 변호사, 회계사 같은 엄청난 전문직 시험도 척척 통과하는 시대인데 기계를 만지는 구시대적 기술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인데요. 지금 호스님이 던지신 그 의문, 그게 바로 우리가 깨야 할 구시대적 패러다임입니다.
제가 구시대적이라고요?
하하, 네. 이 현상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지식의 가치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과거에는 복잡한 판례를 외우고 숫자를 계산하는 머리로만 아는 화이트칼라 지식 노동이 최고의 대우를 받았죠.
네, 소위 말하는 4자 직업들이요.
하지만 이제 그런 순수 데이터 처리나 암기, 심지어 코딩조차 AI가 인남보다 수만 배 빠르고 정확하게 해냅니다.
맞아요. 기가 막히게 하죠.
그런데 AI가 당장 현실 세계에서 절대 할 수 없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컴퓨터 모니터 밖으로 나오는 거요?
정답입니다. 바로 물리적 현실이죠. AI가 아무리 완벽하게 스마트 팩토리 설계도를 짜내도 섭씨 수백 도의 열기 속에서 기계에 직접 센서를 부착하고 낡은 설비의 모터를 용접하고
땀 흘리면서 하는 거예요?
네, 현실의 변수를 통제하면서 AI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에 직접 이식하는 실전적 기술력. 이건 결국 인간 고유의 영역으로 남는 겁니다.
와, 그러네요.
이걸 피지컬 AI라고 부르는데요. 일본의 고등전문학교 학생들은 바로 이 훈련을 받습니다. 최근 이 학교에서는 고전 디콘이라는 아이디어 경합 대회가 열리거든요.
네네.
하는 아이디어를 겨룹니다. 눈으로만 보는 머릿속 AI가 아니라 손에 기름 묻혀가며 기계와 AI를 물리적으로 연결하는 하이브리드 인재가 되는 거죠. 피지컬 AI 시대에 최적화된 인재들입니다.
와, 그러니까 머리만 쓰는 지식인은 AI한테 대체되는데 손과 AI를 같이 쓰는 사람은 오히려 AI 시대에 대체 불가능한 프리미엄 인재가 된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일본 산업계가 이 졸업생들을 입도 선매하듯 싹쓸이 해가는 거고요.
진짜 모순이네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과거의 실무학교로 돌아간다니. 그런데 여기서 논평과 겨울방주가 한국 사회의 아주 뼈아픈 돌직구로 달집니다. 한국에도 폴리텍 대학이나 기술 특목고가 분명히 있는데 시스템이 일본과는 완전히 다르다고요.
네, 저도 그 논평가의 문제 제기에 아주 깊이 동의합니다. 일본의 고전한 5년 본과를 마치면 곧바로 일반 대학교 3학년으로 편입이 가능하고 2년 전문과를 마치면 대학원 석사로 직행할 수 있는 유연한 파이프라인이 쫙 뚫려 있습니다.
학위 인정이 다 되는군요.
네. 반면 한국은 어떤가요? 아무리 기술특목고에 나와서 실력을 쌓아도 결국 사회에서 제대로 된 대우를 받거나 승진하려면 무조건 일반 4년제 대학 졸업장을 다시 따야만 하는 강박적인 구조에 갇혀 있죠.
아, 현실이 그렇죠.
논평가는 이렇게 묻습니다. AI 시대에 과연 대학교 4년제를 필수적으로 거치게 하는 그 낡은 시스템이 정말 필수적인가? 이 근본적인 질문은 우리가 맹신하던 간판과 스펙의 허상을 아주 정확히 찌릅니다.
지금 이 심층 탐구를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직업이나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커리어는 수천만 원을 빚내며 따려는 그 4년제 졸업장이라는 옛날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나요? 아니면
AI조차 절대 대체할 수 없는 물리적이고 실천적인 당신만의 무기를 갖고 계신가요?
개인의 생존을 위해 자기 자신의 룰을 얼마나 과감하게 부숴야 하는지 보여주는 정말 소름돋는 사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잠시 숨을 고르고 생각해보죠.
네.
우리가 국가의 법을 아까처럼 완벽하게 고치고 또 개인적으로도 AI 시대에 맞춰 내 직업 생존 스킬을 기가 막히게 업데이트했다고 칩시다.
네, 완벽하게 준비했죠.
그런데 이 모든 노력들을 단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그냥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릴 수 있는 가장 거대하고 파괴적인 시스템의 붕괴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 올 것이 왔군요.
바로 세계의 롤, 글로벌 질서가 무너지는 중동의 전장, 전쟁입니다.
네, BBC 기사와 논평 자료를 종합해보면 현재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이 얽힌 전쟁 상황은 말 그대로 브레이크가 고장난 폭주기관차 같습니다.
네.
전쟁이 벌써 3주차에 접어들고 있거든요.
3주차요?
네. 이 과정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남은 임기의 성패를 좌우할 엄청난 외교적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언론들 분석을 보니까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대충 3장 정도 있더라고요. 첫째, 미군 지상군을 중동에 투입한다. 근데 이건 미국 젊은이들 피를 흘려야 하니까 미국 대중이 분노할 거고 절대 용납 안 할 겁니다.
당연하죠. 정치적 자살행입니다.
둘째, 그럼 그냥 팔짱 끼고 아무것도 안 한다. 무대응. 그러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서 글로벌 해운업계가 완전 마비되고 전 세계 유가가 폭등할 텐데 인플레이션 잡겠다고 당선된 트럼프 입장에서는 최악의 자살골이죠.
경제가 무너지니까요.
셋째, 그럼 지금처럼 이란의 항공공습만 계속 퍼붓는다. 당장 정치적 입지는 좀 벌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전혀 안 되잖아요. 실제로 이번 공습으로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알리 하메네이와 그 가족이 사망하면서 이란도 절대 물러설 수 없는 명분이 생겨버렸으니까요.
아주 적막한 분석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그리고 무서운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트럼프의 카드가 아니라 바로 동맹국들의 침묵입니다.
동맹국들의 침묵이요?
네. 보통 이런 국제적 위기가 닥치면 미국이 주도해서 동맹국들에게 야, 군함 보내라, 파병해라 이렇게 요청하고 연합전선을 구축하잖아요.
네, 항상 그래왔죠. 동맹이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도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논평과 겨울방주는 이 원인을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선택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체스게임에서 미국이 혼자 협상 테이블을 뻥 발로 차버린 후인데 정작 동맹국들이라는 기물들은 전혀 움직여주지 않아서 완전 최악의 수만 남은 상황 같네요. 과거의 선택이라면 그 협상을 파기한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외교라는 건 인류가 수백 년에 걸쳐 만들어낸 갈등을 관리하는 가장 고도화된 시스템입니다. 트럼프는 과거 제네바에서 이란과 충분히 타협점을 찾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협상 대신 전쟁을 택했습니다.
아, 자기가 먼저 시스템의 룰을 깨버렸군요.
그렇죠. 지도자의 오판이죠. 자신이 먼저 룰을 부숴버렸는데 이제 와서 동맹국들에게 그 시스템의 의무를 다하라고 요구할 명분이 사라진 겁니다. 게다가 동맹국들 입장에서는 비용과 이득의 계산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모든 일은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요? 비용과 이득의 불일치, 조금 더 냉철하게 짚어주시죠.
이 전쟁이라는 낡은 시스템을 꺼내들어서 실질적인 정치적 이득을 보는 사람, 즉 수혜자는 누구일까요? 미국 국민도 아니고 당연히 중동의 평화도 아닙니다. 논평가의 지적에 따르면 바로 자신의 정치적 생존이 위태로웠던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와, 이스라엘 총리 한 명이요?
네. 반면 그 전쟁의 비용, 그러니까 유가 폭등, 글로벌 공급망 마비, 테러의 위험 같은 것들은 유럽과 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 그리고 미국이 치러야 합니다.
수혜자와 비용을 치르는 자가 완전 다르네요.
동맹국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명분도 없고 이스라엘 총리만 배불리는 전쟁에 자국의 군함과 경제를 희생시킬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한 지도자의 오판이 어떻게 글로벌 공급망과 지정학적 위기를 도미노처럼 무너뜨리는지 입체적으로 조망해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와, 이건 정말 무서운 이야기네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이 중동의 위기가 단지 스마트폰 뉴스 앱에 뜨는 저 멀리 모래바람 날리는 나라의 뉴스가 절대 아닙니다.
그럼요. 피부에 직접 닿는 문제죠. 세계의 룰이 무너지고 해상 물류가 막히는 순간 당장 내일 당신이 출근길 주유소에서 지불해야 할 기름값이 수십 퍼센트 폭등합니다. 마트의 장바구니 물가가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당신이 힘들게 모아둔 통장의 가치를 아주 조용히 갉아먹게 되는 겁니다. 결국 세계의 룰이라는 건 당신의 일상, 당신의 지갑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가의 헌법부터 당신이 준비하는 커리어의 방향, 그리고 세계의 경제 흐름까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기대고 살아가던 모든 시스템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선으로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죠.
네, 맞아요.
한 곳에서 낡은 규칙이 한계에 부딪혀 무너질 때 우리는 그것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나만의 생존 룰을 업데이트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결정되는 겁니다.
아,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오늘 우리는 시스템의 붕괴와 재편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세 가지 차원의 심층 탐구를 진행했습니다. 오류를 뿜어내던 39년 된 법적 한계를 넘어 새로운 예측 가능성을 만들려는 한국의 개헌과 검찰개혁 논의,
네.
그리고 4년제 대학 졸업장이라는 낡은 맹신을 깨고 AI 시대의 물리적 기술과 딥러닝을 융합해 생존율을 높이고 있는 일본의 고전 교육 시스템, 마지막으로 외교라는 헌대적 룰을 걷어차버린 대가로 동맹국의 외면을 받으며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미국과 이란의 글로벌 위기까지 살펴봤습니다.
각기 다른 국가와 다른 분야의 뉴스 같지만 결국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낡은 규칙을 고집하면 개인도, 국가도, 세계도 도태되거나 아주 치명적인 비용을 치러야 한다는 단 하나의 서늘한 진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심층 탐구를 마치면서 청취자 당신의 머릿속에 좀 오래도록 맴돌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볼까 합니다.
오,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쭉 연결해보면 정말 기가 막힌 모순 하나가 떠오르거든요. 우리는 우리를 통제하는 39년 된 헌법의 오류를 고치려고 그렇게 치열하게 논쟁하고 AI라는 낯선 현실에 살아남기 위해 수십 년 된 교육의 틀마저 과감히 부수며 개인의 역량을 업데이트하려 발버둥 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노력이죠.
그런데 왜 수천만 명의 목숨과 인류 전체의 생존이 걸린 이 국제 분쟁에 있어서는 여전히 외교적 타협이라는 고도화된 지성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수백 년 전 원시시대의 방식인 전쟁과 파괴라는 가장 낡아빠진 시스템을 꺼내드는 걸까요?
아, 정말 날카로운 통찰이네요.
당신의 스마트폰부터 국가의 법까지 모든 것이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는 이 순간, 진정으로 가장 시급하게 포맷하고 완전히 재설치되어야 할 시스템은 어쩌면 세상을 움직인다고 착각하는 저 위대한 지도자들의 머릿속에 있는 건 아닐까요?
깊이 공감합니다. 그들의 운영체제부터 업데이트해야겠네요.
오늘의 심층 탐구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보가 범람하는 세상 속에서 오늘 저희와 함께 나눈 대화가 당신만의 예리한 통찰력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에도 당신의 지적 호기심을 마구 자극할 파헤칠수록 흥미로운 자료들을 한가득 안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당신을 둘러싼 모든 시스템에 아무런 오류 없는 평온한 하루가 계속되기를 응원합니다. 끝까지 귀 기울여주셔서 감사합니다.